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책임입니다. 중국이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홍콩을 겨냥한 국가보안법 개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2일 홍콩과 마카오 내 국가안보를 위해 견고한 법체계와 집행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제정한 보안법은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안인 홍콩의 높은 자치권과 중앙정부의 문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콩의 수반인 캐리남 행정장관은 중국의회와 전적으로 협조해 국가안보를 수호할 것이라며 이는 홍콩의 인권과 자유, 독립적인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콩 야권과 시민사회는 홍콩 입법회를 우회한 보안법 제정 소식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중국이 보안법을 추진한다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중심지 홍콩의 자주권이 위협을 받자 이날 홍콩 항셍지수는 5.6% 떨어지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항공자유화조약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22일 항공자유화조약이 회원국 간 신뢰를 강화하고 기습적인 군사공격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 협정에서 탈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러시아가 특정 지역에 대한 비행을 제한한 것이 우려된다며 모든 회원국이 이 조약의 미래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나토는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의 통지서를 모든 당사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2일 미국의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가 국제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할 암종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20일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에 무기를 공급하는 데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치명적인 암 종양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뿌리 뽑히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것은 시아파인 이란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란은 자국이 인정하길 거부하는 유대국가, 즉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반대하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무장조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란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트윗을 통해 이란인들의 일반적인 관용 전통을 대변하지 않은 혐오스러운 반유대주의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 외위안보 정책대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이 닥쳐도 미국을 봉쇄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활동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자동차 회사 포드에서 행한 연설에서 영구적인 폐쇄 조치는 건강한 주, 건강한 국가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정상화를 시작하지 않은 주의 시민들은 더 이상 이를 견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국가를 봉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07명이 탑승한 파키스탄 항공 A320 여객기가 22일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의 진나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현재 매체들은 압둘 사타르 파키스탄 항공당국 대변인이 이 여객기의 추락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기는 PK-8303편 라호르발 카라첸 A320 여객기로 99명의 승객과 8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사고 현장을 소속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급파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봉쇄 조처를 완화하는 등 상업적인 비행 재개를 허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퀴니피아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0%, 트럼프 대통령은 39%로 집계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스리랑카의 한 신혼부부가 결혼식 피로연을 취소하고 그 비용으로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는 30살 다샤나 씨와 공립학교 실험실 조교인 25살 파와니 씨는 몇 달 동안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옷, 반지, 케이크 주문부터 결혼식 연회장까지 다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무려 250명의 손님을 초대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코비드19가 스리랑카를 덮치면서 가족과 친구들은 4월 27일로 예정됐던 결혼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부부는 결혼식을 연기하는 대신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을 축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가족과 가까운 친지 몇 명만 불러서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렀는데요. 그런 다음 예복 차림으로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장난감 자동차 등을 선물하고 결혼식 케이크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손 소독제를 바르고 다니며 다른 낯선 사람들의 집과 상점을 방문했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축복을 나누면서 커다란 만족감을 갖게 됐다고 하고요. 특히 아이들의 얼굴에서 행복해하는 표정을 봤을 때 그 행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칸 아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뉴스 따라잡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감찰관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1도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황해도는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30mm, 황해도는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1도, 신의주 13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3도에서 22도, 함흥 11도에서 18도, 청진 지역은 9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퍼렐 윌리엄스의 노래죠. 행복이 뭔지 안다면 박수치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난 행복하니까요. 해피 들어보시죠. It might seem crazy what I'm about to say. Sunshine, she's here. You can take a break. I'm a hot air balloon that could go to space. With the air like I don't care, baby, by the way.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에 경기 부양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치르지 못하면 올림픽이 아예 취소될 것이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를 나타냈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위시간주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홍콩이 많은 일을 겪었다면서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입장을 밝혔죠?
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정이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역시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와 마르코 루비오 또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일제히 중국 정부 움직임을 비난했는데요. 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이 홍콩 자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원 외교위원회 역시 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홍콩을 탄압하는 이 추가 법안을 도입하지 말라고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왜 갑자기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른 겁니까?
네, 지금 중국이 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입니다. 21일이 이 중국 정치협상회의 정협에 이어서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 전인대도 열렸는데요. 이 중국 지도부가 전인대에 내놓은 안건 가운데 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안이 들어가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직접 이를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통상 이 중국 전인대 개막식에는 총리가 나와서 이 정부 업무보고와 함께 이 한 해 청사진을 내놓기 때문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22일 업무보고를 하면서 홍콩과 마카오의 안보를 수호할 법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홍콩은 자체적으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일국 양제 원칙에 따라서 이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홍콩이 150년 이상 영국 지배를 받다가 1997년에 중국 쪽에 반환됐는데요. 당시 영국과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데 합의하고 이걸 기본법에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기본법과 배치하는 게 아닌가요?
네,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게 이 홍콩 기본법 조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 기본법 23조를 보면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가 전복이나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 대해서 관련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18조에는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회가 홍콩 기본법 부칙에 법규를 넣거나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홍콩에서 발생했던 민주화 시위가 이 양국 일국 양제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추진 움직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17년 전에도 2003년에도 홍콩 정부가 기본법 23조에 근거해서 이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이 홍콩 시민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여서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지도부가 이번에 또 직접 나선 것은 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통과될까요?
네, 통상적으로 이 전인대 이 폐막 전에 이 표결을 통해서 이 공산당 지도부가 내놓은 안건들을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뭐 사실 전인대가 형식적인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이 홍콩 보안법 통과가 뭐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이 보안법이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이 최종 절차를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홍콩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홍콩 행정수반이죠. 이 캐리 람 행정장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 국가안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국 전인대와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콩 내 이 범민주 진영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강력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식 잠깐 살펴보죠. 어떤 안건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전인대에서는 특히나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또 국방 예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끌었는데요. 일단은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6.6% 증가한 약 1,780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컨창 총리가 업무 보고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을 거라는 뜻을 나타냈다는 소식이죠?
네, 지난 4월 30일에 열린 ECB 정책위원회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22일 공개됐는데요.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6월에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선보이는데 자신들이 완전하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유럽 지역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죠?
물론입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상점을 닫거나 이 지역 간 이동을 중단시켜서 정상적인 이 경제 활동이 마비됐는데요. 그 탓에 이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는 EU 유럽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준비됐다고 밝힌 추가 부양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ECB가 앞서서 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PP란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이거는 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원래 7,500억 유로, 미화로 8,200억 달러 규모에서 이걸 늘리겠다는 겁니다.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면 시중 채권을 사들이겠다는 말인데요. 이게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나 보군요.
물론입니다. ECB가 시중에 채권을 사가지고 지불한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PPP가 지금까지 약 1,800억 유로가 집행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크게 피해가 난 유럽 나라 국가들의 차입 비용이 폭등하는 것을 막는 데 주로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속도라면 이 PPP가 빠르면 10월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유럽중앙은행 ECB가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PP 규모를 얼마나 늘리겠다는 건가요?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이 최소한 5천억 유로가 추가될 것으로 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ECB가 4월 회의록에서 이 정책위원회는 만약 6월 회의 전에 확보되는 정보를 고려해서 이 부양책의 규모가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엔 이 PPP 규모를 증가시키고 그 구성을 조정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회의록에서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다음 ECB 정책위원회가 오는 6월 4일에 열립니다.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PP가 몇몇 나라의 차입 비용이 폭증하는 걸 막는 데 사용됐다고 했는데요. 국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영국 로이터통신은 6월에 ECB 정책위원회가 부실화된 회사채, 즉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휘청이면서 유럽 내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됐죠?
네, 그래서 많은 회사채 등급이 정크본드, 즉 투자 부적격 수준 채권이 됐는데요. 이렇게 부실화된 회사채를 대거 사들여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독일의 대표적인 항공사죠. 루프트한자사, 또 프랑스 자동차 업체인 르노의 이 회사채 등급도 지난 4월 1일에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 시위비가 이때부터 이미 이런 회사채들을 사들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외에 최근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기금 조성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빠진 EU 회원국들을 돕기 위해서 5천억 유로 규모의 공동 기금 조성에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대회가 자칫하면 내년에도 열리지 못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현재 1년 뒤로 연기됐는데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더 이상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만일에 내년에도 이 정상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한다면은 도쿄올림픽을 아예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새로 연기된 일정은 언제였습니까?
네,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우 위원장은 20일 영국 BBC와의 회견에서 앞으로 1년 2개월 후에도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을 맞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도쿄올림픽 대회가 열릴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IOC 위원장이 입장을 내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흐 위원장은 조직위원회가 3,000명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아베 총리가 내년 여름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년 전 세계의 스포츠 일정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또 선수들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곧 동계올림픽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바흐 위원장은 이 미래 올림픽과 중복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이 같은 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일부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는 관중 없이 진행하는 방식이 추진되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우리가 희망하는 바가 아니다라면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세계보건기구와 선수들 또 일본 측 관계자들과 협의하겠다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올림픽 취소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본 측에서는 바흐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의회에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키지 못하면은 도쿄올림픽을 내년에도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취소 가능성도 내비친 바 있었습니다.
올림픽 대회 연기나 취소로 인한 손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이미 한 130억 달러를 투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일본 측에서는 이 연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20억에서 60억 달러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이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었는데 이 IOC 측에서 이 가운데 수억 달러를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코로나 2차 확산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을 다시 봉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해군기지에서 테러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있었고요. 최근 미국 유명 소매업체들의 파산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2차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더라도 다시 봉쇄 조치를 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21일 미시간주 입슬랜트에 있는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공장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구와 보호장비 생산 시설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재확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봉쇄 조치 해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 현재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경제 하지만 섣불리 봉쇄를 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재확산 가능성을 인정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재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분명하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기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든 불꽃이든 우리는 진압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다시 나라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쇄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전면적인 봉쇄는 건강한 주와 건강한 나라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한쪽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선 불을 끄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봉쇄에 관한 실제 권한은 주정부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각 주정부가 진행 중인 봉쇄 조치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정부들의 조치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죠.
정상화를 빨리 진행하지 않는 주정부를 사람들이 지지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봉쇄령을 거부하고 종교 집회를 위해 교회 문을 따고 들어가려는 사람의 영상을 봤다고 밝혔는데요. 교회도 열고 나라도 열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주정부들이 봉쇄령을 풀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경제가 조만간 대단한 재기를 이뤄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에 나가 있던 제약, 의료 생산 시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날 포드 공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크 착용 여부가 높은 관심을 끌었고 줄곧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이날 포드 공장 방문에 앞서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현지 방역 관련 법령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서한을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썼죠.
네, 마스크를 쓴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이 되긴 했는데요. 정작 공식 일정에서는 손에 대기만 하고 착용하진 않았습니다. 짙은 파란색 바탕에 하얀 백악관 문장이 찍혀있는 마스크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보여줬는데요. 취재진이 착용 모습을 보면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종합 통계 짚어보죠.
22일 오후에 전체 확진자 수는 158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날 같은 시점보다 2만 명 이상 늘었고요. 사망자는 하루 만에 약 1,000명이 증가해 9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해군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21일 오전 텍사스주 커퍼스 크리스티 해군 항공기지 출입로로 괴한이 차량을 돌진했습니다. 이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는데요. 테러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인다고 연방수사국 FBI 당국자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FBI의 발표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괴한은 현장에서 자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연루자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인 범행 목적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관련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상황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해뜰 무렵인 6시 15분경에 기지 북문으로 자동차 한 대가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위병 근무 중이던 해군 병사가 차단기를 내려 막았는데요. 범인이 차 밖으로 나와 총을 쐈습니다. 대응 사격과 함께 총격전이 진행됐는데요. 해군 병사 한 명이 총에 맞았지만 방탄조끼를 입어서 큰 부상을 피했다고 익명의 당국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FBI가 테러로 판단했다면 정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겠군요.
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테러로 보는 근거나 연계 세력에 대한 정보 등은 아직 일반에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군 항공기지 현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말씀드린 내용 외에 별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기지 일대를 봉쇄했는데요. 약 5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서 기지가 봉쇄됐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네, 기지 진입 차단 시설에 트럭을 돌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붙잡혀서 사법처리를 했는데요. 연방정부 재산 손괴 혐의와 무단 무기 소지 등의 혐의 등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코퍼스 크리스티 해군 항공기지는 휴스턴 근처 멕시코만에 접해 있는데요. 1940년대 건립된 이후에 80년 가까이 훈련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또 다른 해군 항공기지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의 범인이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었다고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위탁 교육을 받던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장교 사이드 알 샴라니가 총기를 난사했는데 사건 직후 미 당국은 이 외국 테러 단체와의 관계 등을 조사해봤습니다.
펜서콜라 사건은 피해가 어느 정도였나요?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범인 샴라니는 현장에서 자살됐는데요. 이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우디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매업체들의 폐업 소식이 잇따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속옷 업체인 빅토리아 매장 250곳을 폐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매장의 20% 이상의 문을 닫는 건데요.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기업인 L 브랜즈는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일로 마감된 1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37% 감소한 1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난 3월 17일 이후 업체 매장의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엘 브랜즈가 소유한 기업 가운데 빅토리아 시크릿만 폐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엘브랜즈의 또 다른 소매업체로 손비누와 목욕용품 등을 파는 베스트앤바디웍스도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히고 역시 북미 시장에서 매장 50곳에 폐점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점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네, 빅토리아 시크릿의 스튜어트 버그도프 임시 최고 경영자는 21일 1분기 실적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대규모 폐점은 적절한 결정으로 이를 통해 사업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50개에 이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추가적인 폐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엘브랜즈만은 아니라고요?
예,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파산 신청을 했던 이 피어원 임포츠는 최근 남아있던 모든 매장의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어원 임포츠는 독특한 가구 한때 인기를 끌었던 업체입니다. 또한 유명 의류업체인 제이크루도 최근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백화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예, 약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JCPenney 백화점도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미 전역에 242개 매장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고요. 역시 11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도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히는 등 유통업계 파산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경우에는 아직 파산 절차까지 간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 엘브랜즈는 앞서 지난 2월에 지분 매각을 위해 뉴욕의 사모펀드 회사인 시카모어 파트너스와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시카모어 측이 빅토리아 시크릿에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한 이후 매각이 백지화됐습니다. 이 엘브랜즈는 베스앤바디웍스는 순수 공개 기업으로 세우고요. 빅토리아 시크릿은 속옷 사업과 화장품 사업 그리고 자매 업체인 핑크를 각각의 독자 기업으로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연쇄 도산 사태가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하지만 한정에 들어간 이 업체들은 대부분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판매 부진이나 온라인 경쟁에서 밀리는 등 시대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코로나 사태라는 악재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여러 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조처를 완화하고 있는데요. 소매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부 유통업체가 공휴일인 25일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기점으로 서서히 문을 열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인 메이시도 이때부터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던 매장의 문을 7월 말까지 거의 모든 매장을 재개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요. 전 세계는 미국 대선 때마다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미국 부통령 흥미로운 사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부통령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미국 부통령 가운데 14명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은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근에 부통령을 지낸 뒤 바로 대통령이 된 예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 함께 봉직하던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에서 물리치고 대통령이 된 부통령도 있습니다. 바로 2대 존 애덤스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으로 일했던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됐던 부통령도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앨런 버 부통령입니다. 버 부통령은 1804년 연방주의자로 당시에 저명한 정치인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 전 재무장관을 결투 중에 사살한 뒤에 도주했습니다. 버 부통령은 나중에 반역 혐의로 재판받기도 했습니다. 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인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남부연합군에 합류해 수도 워싱턴 DC 공략전을 이끌었던 전직 부통령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 밑에 있었던 존 브레킨리지 부통령이었습니다. 브레킨리지 전 부통령은 이후 남부연합의 전쟁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Many a tear has to fall. 그런가 하면 1925년부터 29년까지 재직한 찰스 G. 도스 부통령은 All in the Games란 유명한 대중가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1861년부터 65년까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보좌했던 하니발 햄린 부통령은 재직 당시 메인주 해양경비대에서 사병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11대 조지 미플린 부통령의 이름은 텍사스와 오리건주에 위치한 지역의 이름이 됐습니다. 역대 부통령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 표가 반반으로 갈릴 때 결정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경우는 존 칼훈 부통령이 31번으로 가장 많았고 존 애덤스 부통령이 29번으로 뒤를 잇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부통령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부통령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Birds,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Corinne Bailey Rae의 Put Your Records On 들려드립니다. 음반을 틀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자신을 찾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Hesitate.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주요 기관 소속 감찰관들이 잇따라 해임되면서 뉴스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감찰관들에게 신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이 강요 조직 내에서 마크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감찰관이라는 직책이 무엇이고 미국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기관마다 있는 감찰관실.
미국에는 주요 정부기관마다 감찰관실, OIG가 감사실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소속기관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한편 갖가지 부조리나 비위를 방지하고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 비리를 지적하는 내부 고발도 접수하는데요. 고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무도 상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요 연방기관 감찰관들은 소속 부처의 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요. 해임할 때도 대통령이 사유를 명시해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감찰관실의 역사.
OIG가 미국 연방정부기관 내에 처음 생긴 것은 40여 년 전입니다. 보건후생부가 시초였는데요. 의료복지제도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이 대규모 예산을 쓰는 사업이 많아서 부정을 감시하고 조사할 인력을 따로 확보했던 겁니다. 1976년 의회 입법을 근거로 1978년 감찰관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직을 확보한 연방정부기관이 12곳에 이르게 됐는데요. 현재는 80개 가까운 숫자로 늘었습니다. 보건후생부 외에 국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법무부, 노동부, 내무부 등의 OIG가 있고요. 중앙정보국 CIA와 항공우주국 NASA, 그리고 수출입은행,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독립기관들도 OIG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기관들을 총괄 담당하는 정보분야 OIG도 운영 중입니다. 이들 각 OIG의 총 책임자들을 보통 감찰관이라고 부릅니다.
잘 알려진 감찰관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뉴스의 중심에 선 감찰관들이 몇몇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 마이클 호로위츠 감찰관이 대표적인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과 대선 투표 직전에 이 문제를 수사한 것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했는데요. 호로위츠 감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FBI 수사 착수는 정당했고 정치적 편견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작년 말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 일부 실무적인 잘못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호로위츠 감찰관이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적인 수사에 책임질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청문회 증언 들으셨는데요. 당시 호로위츠 감찰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공화민주양당이 각자 유리한 쪽 해석하면서 정치적인 공방이 몇 주 동안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탄핵 사태로 이어진 감찰 업무.
감찰관의 활동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보 분야 OIG를 맡았던 마이클 애킨슨 감찰관의 사례인데요. 작년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 문건을 의회에 전달한 인물이 바로 애킨슨 감찰관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연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승인했는데요. 올해 초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탄핵안을 최종 부결했습니다.
He took a whistleblower report which turned out to be a fake report. It was fake. It was totally wrong. It was about my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 of Ukraine.
애틴슨 감찰관이 허위 사실을 담은 문건을 의회에 전달했고 그 결과 부당한 탄핵 소추가 진행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는데요. 결국 애틴슨 감찰관을 지난달 초 해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정을 의회에 통보하면서 더 이상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감찰관 해임 논란.
의회에 통보했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정보위원회 측은 리닉 감찰관이 보복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닉 감찰관이 해임 직전까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비위를 조사 중이었다는 보도가 의회 소식통의 증언을 바탕으로 나왔는데요. 반려견 산책이나 세탁물 회수, 음식점 예약 같은 개인 심부름을 폼페오 장관이 국무부 직원에게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폼페오 장관의 감찰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일각의 비판.
이딴 감찰관 해임에 대해 집권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닉 감찰관과 애킨슨 감찰관을 포함해 지난달부터 해임이 발표된 주요 기관 감찰관이 4명째인데요. 이처럼 감찰관 여러 명을 단기간에 해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밋 롬니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또한 해임 사유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척 그레슬리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정당한 인사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소위 딥스테이트에 대해 막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막후에 숨은 기득권 세력을 뜻하는 말인데요. 해임된 감찰관들을 비롯해 현 정부 관료 조직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바로 국장은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 주요 기관 감찰관 중에 상당수가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감찰관실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지난 2012년 출범한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 감찰관실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3월에는 팬데믹 회복 특별 감찰관실도 설치됐는데요. 신종 코로나 오늘 주인공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스티브 리닉 국무부 감찰관이 해임 직전까지 장관 비위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무부 직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논란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장관의 입장을 방어했습니다.
And maybe he's negotiating with Kim Jong-un. Okay, about nuclear weapons so that he'd say please could you walk my dog? Do you mind walking my dog? I'm talking to Kim Jong-un.
아마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무기 문제를 협상 중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보좌진에게 개를 좀 산책시켜 달라고 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인데요. 중요한 업무로 바쁜 폼페오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과 가짜 뉴스 매체들이 부당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에 대한 높은 신임을 재확인한 건데요.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강요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이견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대통령의 국정 추진 방향을 충실하게 뒤따르는 것으로 주요 언론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 56살인 폼페오 장관은 관료가 되기 전에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나 캔자스주로 이주한 뒤 연방 하원의원으로 3선을 했는데요. 지난 2016년 공화당 내 대선주자 경선에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지했지만 트럼프 후보가 확정된 뒤로는 의회 내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발탁됐는데요. 이듬해 봄 렉스 틸러슨 전 장관에 이어 현 정부 두 번째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폼페오 장관을 가리켜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실제로 폼페오 장관은 미국 사회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요.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국무장관 이후에는 캔자스로 돌아가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전한 신뢰가 확인되면서 폼페오 장관의 향후 행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주목됩니다. 뉴스자를 잡기, 오늘은 미국 정부기관에서 감찰관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웰컴 백 투 시네마 잉글리시 guys. I'm your host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시네마 잉글리시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개봉한 영화 Spider-Man Far From Home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고등학생이지만 숙제보다는 세상을 구하는 일이 늘 앞섰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그는 여름을 맞아 학교 친구의 역할을 뒤로하고 휴가를 즐기고 싶어합니다. 특히 이번 여행을 통해 평소 좋아하던 친구인 메리 제인과 좀 더 가까워져 보려 노력하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I'm messing with you.
Therefore I have value.
No, that's not right.
I'm messing with you. You look pretty too.
I'm just messing with you. Mess with something or someone means meddling with someone or something to cause trouble. Mess with someone 하면 장난치다, 짓궂게 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mess with something 할 경우에는 망가뜨리다 라는 뜻이 되겠죠? I'm just messing with him 하면 나는 그에게 장난을 치는 것 뿐이야. 또 don't mess with my hair 하면 내 머리 망가뜨리지 마, 내 머리 건드리지 마 라는 뜻이 되겠죠? 모처럼 휴가를 즐기고 싶은 스파이더맨이었지만 그 앞에 닉 퓨리가 등장해 도움을 요청하고 정체불명의 조력자 미스테리오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악당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요. 스파이더맨은 과연 제대로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즐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I'm messing with you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really pretty.
Therefore I You look pretty too.
오늘의 표현은 장난 좀 쳐봤어. I'm messing with you 였습니다.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All of the day.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존 덴버와 올리비아 뉴튼 전의 멀리 날아요, Fly Away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ly away. Life in the city can make you crazy. The sounds of the sand in the sea. I love the sea. Life in a high rise can make you hungry. The things that you can't eat. Fly away.
Of America. VOA.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 사태 대응과 관련 공식적인 조사를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브레스로어 미 보건정보 차관보는 22일 WHO 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은 세계보건기구가 독립적인